존경스러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여러 가지 예에서 살폈던 이 저자는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눈을 현실로 와서 뜰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입니다. 과거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봤던 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거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아래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과거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모범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1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거론한 것도 바로 그들이 당면한 박해를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기도록 도전하는 것이라는 이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을 때는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음에도 가능했다면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현재야말로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어떤 것도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복음이 완성된 우리가 갖는 확신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표현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빛처럼 희미한 언약의 실마리를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며 믿음을 상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대단한 결단이고 도전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할 때는 극단적인 기쁨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죠. 마치 오늘 본문을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1세기에 이스무스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 가운데는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육상선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 구름같이 모여있는 군중들은 이미 과거에 육상경기를 치르고 모두가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달리기 선수로서의 선배들입니다. 모습으로는 구름같이 둘러싼이라고 하였지만 그곳에 수많은 관중들의 소리도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마치 요한사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지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14장 2절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제는 앞을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로 인해서 또 함께 같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료들이 지금은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와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도께서 우리와 꽃 같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원한 형벌의 죄를 친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까지도 천국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 절씩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이죠. 수를 셀 수 없는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배너라는 영화 속에서 실감나는 전차 경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지만 시저 황제까지 나와 있는 그 넓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함께 볼 수 있죠.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전차를 끄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참가자들의 움직임과 때로는 편법을 써서 동료 선수의 마찰을 상하게 해서 마침내 중단시키는 것을 볼 때마다 관중들은 분냄과 또는 응원으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앞에 거론했던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관람자로, 응원자로 관중석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즉, 평가자로, 응원자로 우리의 다름질을 지켜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식하며 법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를 보고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지요. 경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감당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이겼다고 해도 법을 어겼으면 그 승리는 헛것이 되고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도 이기지 못했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김이죠.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격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이름이나 3인칭으로 거론하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을 포함해서 1인칭인 우리에게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과거 그 믿음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증인들인 겁니다. 사실 과거 그분들에게는 증인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의무가 더 크고 막중함을 뜻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기에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표현이 증인, 이 문자적으로는 증인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사법상의 어떤 것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유추적으로는 순교자라는 표현으로 의미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먼저 믿음 때문에 이미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승리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증인들을 모시고 확인하는 정도까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같은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제가 이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도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철로 역정의 다름질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법을 어길 때, 만약에 우리가 법을 어길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고 게으르면 역시 그래가지고 안 되지, 열심을 내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증인들은 먼 과거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살다 가신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가운데는 말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우리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뛴다면 잘 달리지 못할 겁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힘겨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걸치고 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겨워하고 또 제대로 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돈이 많고 부하게 되고 명예롭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잡혀서 그런 것들이 잡혀서 천국을 던져버리는 안타까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교훈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는 길이 밝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잘 어쩌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회개나 세상에 내맡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죄를 늘 벗어버려서 천국행 다름질이 가벼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 하반절은 그랬죠. 우리의 달려갈 신앙의 길이 결코 단거리 경주인 100m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내로 경주해야 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경주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신앙의 과제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고달프고 힘겹게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입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이죠. 영원한 우리의 모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당부를 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을 넘어서 바라보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주로 신약 성경에 쓰인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아르케고스, 시작하다, 지배하다 이런 주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서 모든 믿음에나 순종에 있어서 시작이요 모범을 보이신 예수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감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아무리 반복해도 감격이 되는 고백이고 모범이 되는 헌신이고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나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모범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을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오늘 같은 믿음으로 나머지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바라봐야 할 모습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호소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나 온갖 세상에 불완전하고 옳지 못한 어두운 것들에 끌려다니기 쉬운 나를, 우리를 한시 동안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심을 감사하며 나 또한 그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죠. 이러한 표현이 세상에 있는 우리식의 표현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결코 어떤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용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믿음과 순종에 합당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순종과 겸손의 대가로 주님께 주신 귀한 영광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이치를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모든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도의 희생의 사역에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상당히 모순되게 표현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참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심을 확신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모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치를 견디고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은 그 수치에 비교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받은 부끄러움에 대한 상급을 주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신 것을 확인한다면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죄로 인한 저주의 수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역시 믿음을 위한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늘 제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언제나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를 순종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였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고요. 먼저는 예수도께서 순종의 모범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우편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이 복된 상속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니까 주님처럼 배신과 모욕조차도 감당하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라. 이런 분면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당시로서는 말이죠. 위로하고 인류를 위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없는 예수도의 고난당하시면서도 직접 대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던 우리 주님의 자세를 본삼을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에 빠져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 아래서 구원하시려고 먼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과 아픔을 당하신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도 계속되는 어려움에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낙심할 수 있다는 데서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거든요.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고난도 받는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에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위의 온갖 사람들이 다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를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칭찬하거나 찬송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대놓고 이렇게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이지만 동간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조롱의 내용이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귀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비웃고 있고 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마태복음에나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공중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주님께 퍼붓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것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믿음으로만 응답한다면 예수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이 역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구름같이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태해질 때 꾸짖으며 힘겨워할 때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응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 바라봐야 하는 분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에 비교될 수 없는 조롱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참으심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난당하는 예수, 영광을 입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날의 좌절과 절망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당하지 않으셔도 될 온갖 비난과 조롱에도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수치를 당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당해도 싸다.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된다면 그 수치는 결코 수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둘러싼 증인들을 바라보고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마지막 영광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